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 벌받는 종이 되다. 다시 한번 시작! 대신 벌받는 종이 되다. 제가 필리핀으로 들어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약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기에서 뭐 TV를 거의 안 보고 그때는 막 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TV를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몰랐어요. 뭐 인터넷으로 겨우겨우 보는데 인터넷 사정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것들도 많이 못 보고 이랬었던 데인데 뭐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소식을 저는 좀 뒤늦게서야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계신 국민들은 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300여 명의 그 고등학생들과 또 1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이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모습을 뉴스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국민들이 받는 이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다고 해요. 분명히 저 안에 저렇게 가라앉아 있는 배 안에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우리 아이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국민들이 받았던 이 충격은 그 이후로 그 트라우마가 계속 아마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도 아마 그게 여전히 그게 마음에 잔상이 남고 여전히 그 관련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동산교회에도 교회가 큰데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 한 3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아, 난 설교할 자격이 없다.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셨어요. 아예. 그리고 그냥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부목사님들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도저히 이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한동안 안 하셨어요. 한동안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설교하시고 뭐 그만큼 이게 교회도 충격이었고 성도들도 충격이었고 특별히 이제 안산에 있는 분들은 뭐 충격이 더 컸었겠죠. 바로 우리 옆집 아이 옆집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이 그랬으니까 이 사고로 무려 304명이 사망을 했고 다행히 그 중에서 172명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 초기에 응급 상황에만 잘 대처했어도 사실은 이 사건은 모든 승객들이 다 생존할 수 있었던 사고였어요. 응급 상황에만 제대로 대처했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한 300여 명이 한꺼번에 죽으니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있는 동안 뉴스에는 이 세월호의 최초 구조자가 구조되는 장면이 이제 나왔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세월호의 선장이었어요. 이 세월호를 빠져나와서 구명정에 최초로 승전한 사람은 선장과 기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배가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팬티바람에 속옷 차림에 그냥 막 뛰어나와서 지금 구조받는 장면인데 최초 구조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빠져나와서 살려고 빠져나온 거예요. 선장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빨리 입고 배 밖으로 나오라고 방송만 했어도 한 사람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어도. 왜냐하면 배가 저렇게까지는 침몰이 안 됐었거든요. 기울어져 있을 때 구명조끼 입고 빨리 밖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방송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기심,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기심, 이 이기심이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22살의 박지영 승무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학생 구조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았다 그래요. 대학 다니다가 학비를 마련하려고 중퇴하고 저런 데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해서 효녀죠, 효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 사고를 겪은 겁니다. 22살이에요, 22살. 얼마나 어립니까? 배는 침몰해 가는데 3층에 있는 승객들이 입을 구명조끼가 다 떨어졌으니까 없어요. 3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4층으로 이 승무원이 막 뛰어 올라가서 구명조끼를 막 가져다가 3층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학생들에게도 나눠 입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막 했어요. 물이 막 가슴까지 차오르는데 학생 중에 언니는 왜 구명조끼 안 입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학생들 막 뛰어내리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정작 아무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왜 안 입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들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이 박지영 씨는 이제 숨진 채 발견되게 됩니다. 사고 후에 학생들의 이 증언에 의하면 박지영 씨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구조된 생존자가 총 생존자 172명 중에 무려 50여 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 22살짜리의 이 여린 소녀 하나가 50여 명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구한 거예요. 자기만 살고자 했던 이기심은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어린 소녀의 희생은 50여 명의 학생들을 살렸던 겁니다.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교사 14명도 타고 있었어요. 수학여행 가니까 선생님들 타고 있었어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12명은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12명. 여러분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총 승객이 약 500여 명이에요. 그 중에서 304명이 구조가 됐으면 그러면 한 60%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14명이면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는 좀 살아야 되는 게 비율이에요. 근데 보면 12명이 못 살아나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 증언, 학생들의 증언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의 희생이 컸던 거는 이 선생님들이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언젠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유행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유행처럼 있었어요. 사랑은 뭔가? Love is 뭐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은 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뭐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렸지만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한 희생, 그게 진짜 사랑이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기적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가정은요 늘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희생이 있는 가정은 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좀 더 일찍 오고 누군가가 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은혜 중에 운영이 되는 거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봐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그래요? 사회 전체가 그래요. 사회가 전체가 다 이기적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고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는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두 주 앞두고 있는 대강절이라 그래요. 지난주 첫 번째 주일, 이번 주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두 번째 주일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는 종으로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다. 구약 속에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은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잘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재앙이 시작됐어요. 재앙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수치였습니다. 수치, 부끄러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 수치심을 주는 거야. 죄라는 건 항상 수치심을. 그래서 죄짓고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 창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안 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안 보는 대로 숨는 거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주었어요.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뭐 친구들 사이에 뭐 왕따도 있고 막 따돌림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아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 사이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힘들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진로 문제 때문에도 학생들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할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른들은 저렇게 자기 일들을 다 찾아서 하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이 내게 또 근심과 걱정이고 매일매일의 두려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열등감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외모 문제 때문에 또 자신의 능력 때문에 또 가정 형편 때문에 또 뭐 자신의 여러 가지 뭐 재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괴로움의 나날을 또 보낼 수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좀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른이 되면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던 그때라고 어른들이 말할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른이 되고 나면요, 학생 때는 나의 문제만 힘들어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과 의무라는 게 더 많아져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부부관계도 어려울 수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직장과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계속 있어요. 여러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역시 어른이 되어도 더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도 많아지고요. 어릴 때보다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어른들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낙원에 쫓겨나면서 영생의 삶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뭘 맞게 되더라?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질고라는 영어 단어는 질병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질병. 인간사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질병들 이게 질고예요. 그리고 지난 11월 우리가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짧은 영상을 보고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심한 중증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병이 있을까? 할 만한 희귀병 환자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벌써 우리 교회는 수년째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또 다른 환우들, 매년마다 그런 아픔이 있는 환우들이 있는데 매년마다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런 환우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질병과 여러 가지 이 고통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으면 여러분 평생 건가요? 아니에요. 또 병이 찾아와요. 병이 나으면 평생 건강한 게 아니에요. 또 언젠간 병이 걸려요.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죠? 여러분 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복이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거지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질병과 고통과 슬픔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은 질고와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돼.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데뷔해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 최강희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데뷔하자마자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던 그 배우입니다. 수십 번의 헌혈을 하고 골수기증까지예요. 여러분 골수기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골수기증을 하고 수억 원을 뭐 기부하는 등 선행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았대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심각한 우울증.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우울증에 막 시달렸어요. 밖에서는 막 연예인이니까 막 웃고 막 뭐 연기도 하고 CF도 찍고 뭐 이러잖아요. 뭐 영화도 찍고 막 이러는데 막 딱 사람들 만날 때는 막 밝게 웃다가 딱 뒤돌아서 막 펑펑 우는 게 뭐 예사예요. 집에 들어와서 맨날 울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자신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술과 담배를 통해서 그 불안함과 우울함을 달랬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대요. 밖에서는 굉장히 막 선행도 많이 하는 연예인이고 막 웃고 밝고 막 이런데 그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는 소주잔을 병 여기다 끼고 들어와가지고 또 술로 달래고 담배를 피면서 그 불안함을 자꾸 달래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도 해소해 보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참석한 교회 예배에서 주변 사람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예배 참석했는데 예배 주변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최강희 씨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슬픔을 가져가시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종 거리로 나가서 지금은요 노방전도까지 한대요. 거리로 대학로나 이런 데 가서 노방전도까지 하고 뭐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으로서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못 연예인들 또 누가 욕하기 시작하면 심각하거든요. 최강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봤을 때 세상에서의 자유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잖아요. 세상에서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려고 그냥 다 해보잖아요. 그게 우리를 더 속박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를 더 올가매요. 더 올가매고 찝찝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걸 또 수습을 해야 되고 점점 나는 점점 자신 없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여러분도 그 진짜 자유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유명한 거, 세상의 성공과 부와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우울함과 열등감과 절망을 싹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우울함과 불안과 열등감과 아픔을 가져가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강이라는 배우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 버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가져가셨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죄악을 가져가셨다. 우리에게 시작된 모든 고통과 눈물은 결국 우리 인간의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죄.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고통과 눈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도 가져가시지만 최종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방편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속제물, 대속, 대신할 때 속할 속자예요. 대신 희생을 치른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과 같은 가축을 하나 끌고 성전에 갔어요. 양과 같은 가축을 끌고 성전에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저기 안수하는 장면이,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이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은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양이 엄청 많아요. 수백 킬로를 달려가는, 차로 달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까지 계속 양밖에 안 보여요. 푸른 초장에 양이 있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푸른 초장에 양 있는 걸 막 창밖으로 탁 보면은 막 신기해. 막 양들이 막 풀밭에 뛰어놀고 막 이렇게 유르가고 저러가고 뭐 신기해요. 그래갖고 양이다 그러는데 그거를 한 4시간 보세요. 똑같은 재미. 나중에는 그게 그거 지겨워요.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면 양목장이에요. 양목장. 양목장에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 양털 깎는 거 보여주는. 양이요 이만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양이 털이에요. 털이 막 북실북실해서 양이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양털 깎으려고 그래. 이 그 양털 깎는 사람이 양털 깎으려고 딱 다리 잡잖아. 그럼 깎아라.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라는 성경이 나오잖아. 이사야서 53장에. 근데 정말 이렇게 하고 나 깎아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거를요 몇 초 만에 싹 깎아요. 싹 하면 막 나중에 양털을 딱 깎으면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나와요. 그리고 양털은 여기 이만큼 쌓여 있어요. 양이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순하고 순한 양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 양을 때로는 이 양이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털을 다 쓰죠. 고기도 쓰죠. 양 젖도 쓰죠. 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식처럼 키우는 또는 뭐 그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야. 야 미안해,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 머리 안수를 하는 거야. 저렇게 안수라, 저쪽 보지만 이쪽 보. 나는 모니터 보려나. 미안해. 어? 양 머리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졌지만 저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을 죽일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것을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대신 양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이려 했으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뭐가 되시려고 오셨다?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장차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매를 받고 또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중세 유럽의 왕실에는 휘핑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휘핑보이. 왕자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철저한 왕이 될 그런 어떤 교육과 훈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들 중에는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통제가 안 되는 아주 그냥 망나니죠. 뭐 다들 다 신하고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왕자들도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왕자였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사들 위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왕자 아래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사가 어떻게 왕자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체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왕자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친구도 되어주는 종이 하나 항상 붙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모든 생활을 함께합니다. 때로는 친구예요.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종이에요. 당연히 왕자가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종은 함께합니다. 왕자가 잘해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왕자가 잘못했을 때 이 궁중의 교사가 존귀한 왕자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체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벗, 휘핑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휘핑보이가. 휘핑이 뭐냐? 휘핑 이거잖아. 채찍질을 휘핑이라 그래요. 휘핑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핑보이는 채찍질을 대신 맞는 거예요. 왕자 대신 이 휘핑보이가 대신 맞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왕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놀이 상대였던 종이 대신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왕자가 인격이 안 됐으면은 뭐 너는 나 대신 맞아야 될 일이 네 일이니까 뭐 이랬겠지만 진짜 그 종을 사랑한 왕자였다면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 휘핑보이는 이 서구에서는 희생양이라 속죄양이라는 의미로 은유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완악함과 거짓과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마치 의지 박약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결단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죄를 갖고 있는 나를 위한 휘핑보이로 삼아주신 거예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마다 휘핑보이로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맞을, 내가 대신 희생할게,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우리가 약해도 우리의 의지가 형편없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실패자여도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휘핑보이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신 벌받는 종이 되다. 우리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다. 나의 죄악을 가져가셨다. 주님께서 대신 벌받는 종이 되셔서 나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